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한반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55분쯤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이는 약 8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고도 200km를 유지한 채 동해상의 일본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어 오전 6시 17분쯤 미사일로 추정되는 항적이 추가로 레이더망에 포착됐다가 고도 17km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며 이 미사일은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한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 종료일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시리아 내 쿠르드족이 어제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북부 지역을 사실상 연방 자치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쿠르드족 관리 200여 명은 최근 시리아 북동부 하사카주 르메일란에 모여 회의를 열고 연방제 자치정부 추진에 관해 합의했습니다. 쿠르드족은 이날 인터넷에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민주주의 시리아는 공존과 형제관계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측 모두 크게 반발했습니다. 쿠르드 민병대는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미군의 지원 아래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의 지상전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쿠르드족을 평화회담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러시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이들을 테러단체로 간주하고 있어 결국 쿠르드족은 이 회담에서 배제됐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시리아 등을 탈출한 이민자들을 터키로 되돌려 보내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유럽연합은 그리스에서 망명신청 자격을 얻지 못한 이민자들을 터키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반면 자격이 되는 수만 명의 난민들에 대해서는 정착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미 30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있는 터키는 이번 합의로 유럽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며 앞으로 터키의 유럽연합 회원 가입 문제와 터키인들에 대한 비자 면제 논의가 한층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부 인권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전쟁과 기근, 테러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에서의 주요 전투 활동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군 대변인은 어제 AP통신에 예멘 정부군을 위한 연합군의 공중 지원과 예멘군 육성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연합군의 목표는 예멘 전역에서 테러에 맞서 싸우고 법과 질서를 집행할 수 있는 육군과 보안군을 갖춘 강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 주도 아랍연합군은 지난 1년 동안 예멘의 후티 반군을 겨냥해 공습 작전을 벌여왔습니다. 연합군은 그러나 이제 소규모 병력만이 남아 예멘군 병사들에 대한 훈련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인접국 니제르에서 무장괴한들이 보안군을 공격해 경찰관 3명이 숨졌습니다. 니제르 국방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오토바이와 트럭을 탄 무장괴한들이 국경 지역의 보안군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니제르에서는 하루 전에도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방위군 병사 3명이 부상했으며 군 당국은 공격범 5명을 사살했습니다. 니제르 당국은 이들이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 소속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역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파키스탄의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질병치료차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앞서 파키스탄 최고법원은 지난 16일 무샤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두바이로 향했으며 해외에서 자신이 10년간 알아왔다고 밝힌 질병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치료를 마친 뒤 파키스탄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과거 쿠데타로 집권했던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총선에 참여하기 위해 귀국했다가 반역죄 등의 혐의가 적용돼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남의 컴퓨터 시스템에 몰래 침입해서 이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빼내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이 불법 행위를 해킹이라고 하죠. 수많은 컴퓨터 언어, 이 코딩을 읽어가면서 정부의 기밀 정보까지 건드립니다. 개인, 단체, 국가 누구도 예외 없이 해킹 피해 대상자가 되는데요. 지금 이 캐나다에서 전문 해커들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불법 행사가 아니고요. 매년 열리고 있는 이 컴퓨터 천재들의 잔치인데요. 이 폰 투원이라고 불리는 세계 해킹 대회인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에서 해킹이 어렵다고 하는 미국의 구글사의 크롬 브라우저가 그러니까 구글의 보안망이 단 11분 만에 중국의 대회 참가팀에 의해서 해킹당해서 시스템이 통제당했습니다. 이 중국의 한 게임 회사의 인터넷 보안 연구팀이 해킹에 성공한 것인데요. 최근 한국 바둑기사 이세돌 9단하고 구글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대국을 벌여서 세계의 대결이라면서 화제가 됐었죠. 이번 구글 크롬 시스템 해킹 성공을 두고서도 구글 기계에 대한 인간의 승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팀은 대회 상금으로 총 13만 달러를 챙겼답니다. 또 눈길을 끄는 참가국이요. 바로 한국인데요. 중국은 팀 단위로 나왔지만 한국은 이 삼성 연구원이 혼자 참가해서 현재 2위에 올라있다고 합니다. 이 대회에서 발견된 모든 첨단 해킹 관련 자료들은 대회가 끝나면 각 개발 업체들에 보고돼서 해킹에 뚫리지 않는 튼튼한 시스템 구축 연구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아침 기온 영상 9도에 화창합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3월 19일 토요일 북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 영상 2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은 6도에서 14도 분포, 신의주 맞습니다. 4도에서 13도 기온 분포 예상합니다. 개성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7도에서 16도, 함흥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4도에서 11도, 끝으로 청진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6도에서 10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카펜터스가 부릅니다. Top of the World 들어보시죠.
one wish on my mind. When this day is through, I hope that I will find that tomorrow will be just the same for you and me. All I need will be mine if you are here. I'm on the top of the world again, down on creation, and the only explanation I can find is the love that I've found ever since you've been. You've been around. Your love's put me at the top of the worl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유럽연합이 난민 송환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브라질 의회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라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쿠바 정부가 쿠바 국내 문제는 대화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유럽 난민, 유럽연합 난민 송환 합의안이 드디어 타결됐네요.
예,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내전 또 폭력 사태가 계속되면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대규모 발생해서 유럽의 위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유럽연합의 정상들이 어제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이 난민 송환 합의안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시작된 회의가 자정을 넘겨가면서 계속될 만큼 쉽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번 합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그리스에서 망명 신청 자격을 받지 못한 난민들은 터키로 되돌려 보내게 되고요. 망명 자격을 얻은 난민들에게는 이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난민과 이주민은 철저히 구분해서 신변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난민은 받아들이고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입국한 이주민은 돌려보낸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달 초에 마련됐던 초안보다는 이 수위가 상당히 누그러진 편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럽연합과 터키가 이달 초에 이 난민 송환에 관해서 마련했던 초안은 이 모든 난민과 이주민들을 일단 터키로 다 돌려보낸 후에 이 터키에서 심사를 거쳐서 자격이 된 난민만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었습니다.
네, 터키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터키가 유럽 난민 문제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난민과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유럽으로 향하는 통로가 이 터키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그리스로 들어간 후에 다시 서유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네.
예, 지난해 이렇게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 100만 명 중에 상당수가 이 방법으로 유럽으로 갔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불법자들에 의해서 안전치 못한 방법으로 바다를 건너면서 희생자들도 많이 발생했고요.
네.
예, 올해 들어서만도 450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네, 어쨌거나 터키로서도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터키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터키에는 이미 300만 명에 달하는 이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터키가 난민들을 다시 수용하는 조건으로 유럽연합에 제시한 조건은 2018년까지 30억 유로, 그러니까 미화로 약 33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있고요. 또 터키 국민의 무비자 유럽 방문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 가입을 오랫동안 추진해온 터키가요. 이번 협상을 앞당기자는 요구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번 합의안에는 터키와 유럽연합 가입 협상 시작일을 따로 명시하진 않았고요. 다만 이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준비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터키의 이런 요구 조건들에 대해서 난민 사태와 직접 관련 없는 요구사항이라면서 터키가 난민 문제를 볼모로 유럽연합을 협박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 정상회의에서도 프랑스, 네덜란드, 키프로스 등 일부 회원국의 반발이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터키 측 어떤 입장인가요?
예,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는 터키의 제안은 인도주의적인 것으로 유럽연합과 거래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럽연합과 터키는 시리아 난민을 돕는다는 이 공통의 목표를 갖고 유럽 대륙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터키가 이 합의안을 받아들이는 절차가 남아있는 거죠?
예, 그런데 유럽연합 가입 등 이 터키의 요구 조건들이 다 충족된 건 아니기 때문에 터키가 이 협상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합의안은 오늘 이 다부토글루 총리 측으로 넘겨진 상황이고요. 터키 측의 검토 후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협상이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인권단체들이 이 난민 송환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인권단체는 물론이고 유엔의 인권 관계자들도 인권 침해 논란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유럽연합은 국제법과 또 유럽연합의 관련 규정을 준수할 거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난민 송환을 집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브라질 의회가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면서요?
예, 브라질 전국에 지금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 연방 하원이 어제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는데요. 이 특별위원회는 연방 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각 정당에서 선정한 65명으로 구성됩니다.
네, 한때 최고의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인데 어쩌다가 의회 탄핵 위기까지 몰리게 된 건가요?
예, 호세프 대통령이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와 이 전 대통령을 정부의 수석 장관으로 임명한 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네.
예, 룰라 전 대통령과 호세프 대통령은 이 정치적인 부녀 관계라는 말을 들은 만큼 아주 돈독한 관계인데요.
네.
하지만 최근 룰라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이 룰라 전 대통령을 수석 장관으로 전격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네, 브라질에서 수석 장관이 어떤 자리인가요?
예, 브라질의 수석 장관은 이 한국의 국무총리 격으로 행정부처를 총괄하는 직책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정부와 의회 관계부터 정부 부처 간의 정책 조율을 담당합니다. 이 브라질은 정부의 고위 강요에게 이 검찰의 수사 등에 대한 면책 특권이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룰라 전 대통령을 수석 장관으로 임명한 게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술책이라는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졌고요.
네.
예, 급기야 전국 곳곳에서 이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네. 상황이 이런데도 취임식은 강행됐다고요?
예, 어제 브라질 대통령궁에서 취임식이 열렸는데요. 호세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이 브라질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앞으로 경제를 살리고 브라질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취임식 직후에 브라질 연방 법원이 룰라 전 대통령의 장관 임명에 대해서 이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 브라질 전국은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의회의 대통령 탄핵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이 탄핵안에 대한 심의와 이 호세프 대통령이 제기하는 반론에 대한 심의가 있게 되고요. 이어서 탄핵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의회 표결에 들어가는데요. 연방 상하원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탄핵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참고로 이 브라질의 연방 상원 의원은 81명이고요. 하원 의원은 513명입니다.
네. 그런데 브라질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전례가 있습니까?
예, 탄핵으로 물러난 사람은 1992년에 이 측근의 비리에 연루된 페르난드 콜로르치 멜로 대통령 한 명입니다.
네.
예, 하지만 이 탄핵이 추진된 적은 지금까지 세 번 있었고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예,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88년 만에 처음으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일요일 20일 쿠바를 방문합니다.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저녁에 쿠바에 도착해서 22일까지 쿠바에 머물 예정인데요. 이번 쿠바 방문에는 미셸 오바마 여사와 두 딸, 그리고 어머니인 메리안 로빈스 여사도 동행합니다.
네, 방문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 실질적인 도착 첫날이 되는 21일에는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의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고요. 22일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팀인 템파베이 레이스와 쿠바 국가대표팀과의 야구 경기도 관람할 예정입니다.
네.
예, 또 양국 간의 회담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하임의 오르테가 추기경을 만나는 일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마지막 날에 쿠바의 유명한 역사적인 장소에서 연설을 할 거라면서요?
예, 쿠바 수도 아바나의 알리시아 알론소 대극장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날 연설에서 미국과 쿠바 관계, 또 인권 개선과 자유 등에 대해서 얘기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쿠바 정부가요, 오바마 대통령과 국내 정치 문제를 논의할 일은 없을 거라는 모습을 박았네요.
네. 브루노 로드리게즈 쿠바 외무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 말인데요.
네.
예,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의장 간의 회담에서 예, 쿠바의 정치, 경제, 사회 개혁 문제가 논의될 일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예, 로드리게즈 장관은 또 미국과 쿠바는 정치 체계나 민주주의, 인권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쿠바의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앞서 백악관 측도 쿠바의 미래는 쿠바에 달려있다면서 두 정상 간의 회담은 양국 간의 관계, 또 쿠바 국민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시사했었습니다.
네.
한편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이 쿠바 국영방송을 통해서 쿠바 전국으로 생중계되길 바라고 있는데요. 그동안 쿠바 정부는 이가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했었습니다. 하지만 로드리게즈 장관이 어제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쿠바의 한 할머니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편지를 받아서 화제가 되고 있네요.
예, 올해 76살의 한 쿠바 할머니가 지난달에 이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 때 이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커피를 함께 마시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 쿠바 방문 때 같이 마시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편지들은 두 나라 간의 50년 만에 국제 우편을 통한 첫 직송 우편이었습니다.
네. 지구촌으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고 나오셨습니까?
네, 어제 연방 하원에서 미시간주 플린트시의 납중독 사태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미주리주 패배를 인정했다는 소식을 비롯해서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이어서 지난해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무함마드 만평대의 총격 사건 관련 용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연방 하원에서요, 미국 미시간주 플린트시의 납 수돈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가 열렸죠.
그렇습니다. 지난 15일에 이어서 두 번째 열린 청문회인데요. 연방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청문회에는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와 지나 메카시 연방환경보호청 EPA 청장이 참석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자, 먼저 이 납수돗물 문제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네. 이 미시간주에 있는 플린트시가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이 경비 절약을 위해 식수원을 바꾼 게 문제였습니다. 이 플린트시는 이전에 오드호의 하나인 이 휴론 호수의 물을 끌어다 썼는데요.
네.
그런데 이 물을 쓰려면 디트로이트시의 사용료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한동안 식수원은 플린트 강으로 돌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플린트 강물이 이 부식성이 강해서 미리미리 약물 처리를 해줬어야 한답니다.
네.
아, 그런데 이게 이 미시간주 환경부가 해야 했어야 하는 일인데 미시간주 환경부가 이를 간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물이 수도관을 부식해서 여기서 나온 녹물이 각 가정에 들어갔는데요. 또 수돗물에 납성분까지 들어있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네, 녹물도 물론이지만은요. 특히 이 납이 인체에 상당히 해롭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학습장애와 이상행동, 정신지체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플린트에 사는 어린이들이 납중독에 걸렸다는 사실을 한 소아과 의사가 밝혀냈습니다. 피부 발진이나 탈모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늘어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들의 혈중 납수치가 예전보다 2배 또 심하면은 3배나 높았다는 겁니다.
네, 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발을 했고요. 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는데요.
네.
자, 어제 열린 청문회에서 그 의원들이 이 두 증인, 그러니까 스나이더 주지사하고 메카시 청장을 강하게 추궁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됐는데요. 의원들은 두 사람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태로 가장 곤경에 몰린 사람이 아무래도 미시간주 이 릭 스나이더 주지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번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스나이더 주지사가 뭐 일단 주정부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는 시와 주정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 환경보호청 EPA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환경보호청장이 바로 이 스나이더 주지사 옆에 앉아 있었을 텐데요.
네.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네, 이 환경보호청에 책임이 있다는 주지사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메카시 청장은 오히려 이번 사태가 알려지기 전에 환경보호청 지역사무실에서 미시간 주정부 측에 몇 차례 경고를 보냈는데
네.
이 주정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네, 이 릭 스나이더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데요.
네.
자,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당적에 따라서 또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 질문 논점의 차이가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민주공화 양당 의원 모두 이 스나이더 주지사와 메카시 환경보호청 장을 비난했습니다만 좀 질문 방향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뭐 예상하시겠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환경보호청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쪽으로 몰고 갔는데요. 한 공화당 의원은 이 메카시 청장에게 환경보호청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네, 반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미시간 주정부의 잘못을 부각했습니다. 이 수돗물 관리에서 주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스나이더 주지사의 실책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죠.
네, 이 릭 스나이더 주지사가요, 기업가 출신인데요.
네.
미시간 주지사직을 맡으면서 공화당 안에서 떠오르는 정치인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이번 사태로 타격이 크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스나이더 주지사를 소환하려는 주민들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소환 투표가 실현되지는 않더라도 이 정치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15일 화요일에요. 미국에서 5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실시됐는데요.
네.
뭐 다른 주에서는 일찌감치 결과가 나왔는데 미주리주는 1위, 2위 다툼이 워낙 치열해서 승자가 확정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공화당은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이 0.2%포인트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0.2%포인트라면은 뭐 다시 검표를 했을 경우에 뒤집힐 수도 있을 정도로
네.
표차가 얼마 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샌더스 후보가 미주리주에서 패배를 인정했군요.
네, 샌더스 후보는 어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재검표를 요구하지 않겠다며 패배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주리주에서 클린턴 후보는 49.6%, 샌더스 후보는 49.4% 지지를 얻었는데요.
네.
미주리주는 후보 간의 격차가 이렇게 0.5% 미만일 경우 재검표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네.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많이 뒤지는 상황인데요.
네.
패배를 인정한 이유가 뭔가요?
네, 지지율이 워낙 비슷해서 1위나 2위나 대의원 수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민주당은 1위한 후보에게 대의원을 모두 몰아주지 않고요. 이 지지율에 따라서 배분하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나 샌더스 후보나 똑같이 대의원 32명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샌더스 후보는 미주리 주민이 세금을 절약하길 바란다면서 재검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은 지난 화요일 예비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완승한 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날 선거를 치른 미주리와 플로리다, 오하이오,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다섯 개 주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샌더스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따라잡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도 경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또 샌더스 후보의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후원자들에게 이 클린턴 후보를 중심으로 단합할 것을 촉구했다고 이 뉴욕 타임스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네.
샌더스 후보의 선거 운동이 끝날 시기가 가까워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서 샌더스 후보는 중도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어제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제 겨우 미국인 절반이 선거에 참여한 상황인데 이 나머지 미국인들이 의견을 표시할 권리를 빼앗는다는 건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선을 치를 주들의 주민도 이 지지 후보를 나타낼 기회를 줘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남부주에서는 클린턴 후보에게 대부분 패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서부 여러 주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뉴욕타임스 보도와는 달리 어제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민주당 후원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화당 쪽 상황 볼까요? 미주리주 결과 어떻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40.9%, 또 테드 크루즈 후보가 40.7%로 이 미주리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요. 아직 크루즈 후보가 패배를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공화당은 민주당하고는 달리 이 대의원 배분 방식이 복잡한데요. 1위와 2위 후보 간의 대의원 숫자가 이 미주리주에서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이 언론이요 크루즈 후보를 가리켜서 상원에서 가장 미움받는 후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네네.
상원 회의장에서 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이런 공화당 주류 세력을 비판한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네.
또 실제로 동료 상원들 가운데 크루즈 후보한테 지지를 나타낸 의원이 별로 없다고요.
네. 지난주에 유타 출신 마이클 리 상원의원이 크루즈 후보에게 지지를 선언한 게 처음이었는데요.
네.
어제 두 번째 상원의원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입니다.
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역시 공화당 경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다가 지난해 12월에 후보에서 사퇴했는데요. 그 뒤에는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지했는데 부시 후보마저 사퇴하자 이 크루즈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레이엄 의원이 어제 크루즈 후보를 위해서 선거 자금을 모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그레이엄 의원이 크루즈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좀 의외네요.
네. 그레이엄 의원도 그 점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이 남아있는 후보들 가운데 그레이엄 의원이 제일 좋아하는 후보는 이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트럼프 후보를 막을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이 케이시 후보보다는 크루즈 후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크루즈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하는 게 못하도록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텍사스주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영향을 받은 테러 사건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된 용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요.
네, 미국 서부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연방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압둘 말릭 압둘 카림에 대해서 유죄를 선언했습니다. 존 칼린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가 어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번 재판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이름 아래 일어난 테러와 관련해서 미국 땅에서 처음 열린 배심원 재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카림의 혐의가 정확히 뭐였습니까?
네, 칼린 차관보는 카림이 해외 테러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하는 등 여러 연방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살인 등 공격 행위를 저지를 목적으로 무기와 탄약을 다른 주로 옮긴 혐의, 또 연방 수사국 FBI에 거짓말을 한 혐의, 또 총기 소지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저 여기서 텍사스 만평대회 총격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기억을 좀 되살려볼까요?
네, 지난해 5월에 일어난 일이었죠. 이 텍사스주 갈랜드란 곳에서 반이슬람 단체 주최로 무함마드 만평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이슬람교 그 성인인 그 무함마드의 모습을 그리는 걸 금기로 여기는데 그런데 이 텍사스주에서 이런 무함마드 만평대회가 열린 겁니다.
네.
대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무장괴한 두 명이 자동차를 타고 나타나서 이 건물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경비원들에게 총격을 가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경관들이 즉각 응사해서 무장괴한 두 명이 현장에서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네, 당시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었죠.
네, 경비원 한 명이 부상을 입긴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사망한 무장괴한들은 34살 나디르 수피와 31살 엘튼 심슨으로 이 신원이 밝혀졌는데요. 두 사람은 미국 서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이였습니다. 심슨은 텍사스 총격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이 테러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드러났고요.
네.
또 총격 사건에 앞서서 이슬람 과격 세력과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카림하고 숨진 무장 괴한들하고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네, 숨진 무장 괴한들이 살던 집이 바로 이 카림의 집이었습니다.
네.
카림은 텍사스주 만평대회장에 같이 가진 않았지만 이 두 사람에게 테러를 부추겼고요. 또 테러에 사용할 무기도 제공했습니다. 또 함께 사격 연습을 하기도 했다고 검찰이 밝혔는데요. 하지만 카림은 계속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올해 44살이고요. 이삿짐 운송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원래는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는데 이 애리조나주로 이사왔고요.
네.
또 원래 이름은 디카루스 토마스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에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이름을 압둘 카림으로 바꿨습니다. 이 카림에 대한 선고 재판은 6월 27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최소한 징역 4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에디 홈만이 부릅니다. Hey There Lonely Girl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6일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한 달 넘게 공석 중이던 연방 대법관의 후임으로 메릭 갈랜드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때문에 미국의 연방 대법관이 누가 될지 큰 관심사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메릭 갈랜드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Justice Antonin Scalia, the influential conservative and provocative member of the Supreme Court.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9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중순에 보수파의 거목인 앤터니 스켈리아 대법관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지금 연방 대법원은 진보 성향의 판사 4명, 보수 성향의 판사 4명으로 정확하게 양분돼 있는데요. 공석 중인 스켈리아 대법관의 후임으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중심축이 움직이게 됩니다. 네, 지난해 6월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혼 합헌 판결을 내린 건 이 연방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미국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엄중한 자리인지 잘 보여주는 예가 될 텐데요.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 소속의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을 불과 1년도 채 안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해선 안 된다면서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He deserves to be confirmed. I could not be prouder of the work that he has already done on behalf of the American people. He deserves our thanks and he deserves a fair hearing. And with that, I'd like to invite Judge Garland to say a few words.
그러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카드가 바로 메릭 갈랜드, 워싱턴 DC 연방 순회 항소 법원장입니다.
유대인의 뿌리를 가진 갈랜드 판사.
메릭 갈랜드 판사는 1952년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고향인 일리노이즈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63살이니까 대법관 지명자로서는 나이가 좀 많은 편인데요. 현재까지 가장 나이가 많은 지명자는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지명한 루이스 파웰 대법관으로 지명 당시에 64살이었습니다. 갈랜드 판사는 유대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My grandparents left the Pale of Settlement at the border of Western Russia and Eastern Europe.
네, 갈랜드 판사가 오바마 대통령의 후보 지명을 수락하면서 자신의 집안 내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랜드 판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1900년대 초 이 반유대주의를 피해서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당시 러시아 서부와 동유럽 접경 지역에 있던 유대인 정착촌을 떠나서 미국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갈랜드 판사는 시카고 근교, 중상류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 성장했습니다.
As my parents taught me by both words and deeds, a life of public service is as much a gift.
소규모 회사를 운영했던 아버지와 가정 주부였던 어머니는 유대인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 언행일치의 삶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뛰어난 우등생이었던 갈랜드 판사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법조인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후에 하버드 법률전문대학원에 진학해서 1977년에 졸업했습니다. 하버드 법률대학원 재학 당시에는 미국 최고의 권위 있는 법률학술지로 인정받는 하버드 로 리뷰의 편집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갈랜드 판사는 1987년에 결혼해서 슬하에 두 딸이 있습니다.
민간과 정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
갈랜드 판사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연방 법원 판사들의 사서와 법무장관의 특별 보좌관 등을 지내다가 워싱턴 DC에 있는 민간 법률 회사에서 약 4년간 일했는데요. 주로 반독점법 재판을 담당하는 잘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이 기간에 하버드 법률대학원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 연방 법무부의 검사로 다시 공직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연봉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어릴 적부터 사회에 대한 책임과 봉사를 가르쳤던 부모의 영향이 컸습니다.
There, one of my first assignments was to assist in the prosecution of a violent gang that had come down to the district from New York.
갈랜드 판사가 연방 법무부 검사로 첫 번째 맡은 임무 가운데 하나는 뉴욕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이었고요. 1995년에 발생한 오클라호마주 폭탄 테러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Years later, when I went to Oklahoma City to investigate the bombing of the federal building, I saw up close the devastation.
당시 연방 법무차관의 수석 보좌관으로 테러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사건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결국 1997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워싱턴 DC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판사로 지명합니다. 갈랜드 판사는 상원의 인준 표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고른 지지를 받고 임명됐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3년 워싱턴 DC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수장인 연방항소법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양당의 지지를 받아온 중도 성향의 판사.
메리 갈랜드 판사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항소법원인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의 판사로 20년 넘게 재직하면서 온건하고 중립적인 성향으로 초당적인 신망을 얻은 인물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이 정당을 떠나서 두루 존경받는 인물이어야 하는데요. 이 갈랜드 지명자는 양쪽 모두에게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인물로 손색이 없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도 성향의 갈랜드 판사가 연방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50년 만에 미국의 가장 진보적인 연방 대법원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이 판사들의 이념 성향을 측정한 걸 보면 이 갈랜드 판사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 대법관과 루스 웨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에 이어서 세 번째로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갈랜드 판사가 연방 대법관이 되면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는 하버드 법률 전문대학원 졸업자가 5명으로 늘게 되고요. 전 연방 검사 출신은 3명이 됩니다. 또 9명의 대법관 중에서 가톨릭교가 5명, 유대교가 4명이고요. 개신교는 한 명도 없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지난달에 숨진 스케일리아 대법관도 가톨릭 교도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메리 갈랜드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wiggle room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 have some bad news.
What is it?
I wasn't able to send the package off after work. I thought I had enough wiggle room, but I didn't.
Oh, it's okay. Next time, just make sure you give yourself enough wiggle room.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I have some bad news. 야, 나 안 좋은 소식이 있어. 라고 하자 저는 What is it? 뭔데? 라고 묻습니다. 제이슨은 I wasn't able to send the package off after work. 퇴근 후에 소포를 못 보냈어. I thought I had enough wiggle room. But I didn't.
그 정도는 재량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Oh, it's okay. Next time, just make sure you give yourself enough wiggle room.
괜찮아. 다음에는 충분한 여유를 갖도록 해.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wiggle room,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have some bad news.
What is it?
I wasn't able to send the package off after work. I thought I had enough wiggle room, but I didn't.
Oh, it's okay. Next time, just make sure you give yourself enough wiggle room. Today's expression is wiggle, W-I-G-G-L-E, wiggle, room, R-O-O-M, room, wiggle, room. If you wiggle, it means that you are making small movements side to side. So if you have wiggle room, you have the choice and the freedom to make any small changes to a schedule or plan. 단어 wiggle, wiggle는 흔들어대다,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iggle room라는 말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즉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여지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융통성이나 여유가 있다는 뜻도 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다음에는 소포를 시간 맞춰서 보낼 수 있게 충분한 여유를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어로 Next time, just make sure you give yourself enough wiggle room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 only have little wiggle room to get this done. 이 문장에도 오늘 배운 표현이 들어있는데요. 난 이 일을 처리할 여유가 거의 없다 라는 말이죠.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have some bad news.
What is it?
I wasn't able to send the package off after work. I thought I had enough wiggle room. But I didn't.
Oh, it's okay. Next time, just make sure you give yourself enough wiggle room. Let's review. If you have wiggle room, you have the freedom to make any small changes to a schedule or plan. Wiggle room. Wiggle room.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Jimmy Durant의 I'll Be Seeing You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eeing you in all the old familiar places that this heart of mine embraces all day through. In that small cafe, the park across the way, children's carousel, the chestnut trees, the wishing well. I'll be seeing you in every lovely summer's day, in everything that's light and gay. I'll always think of you that way.
Find you in the morning sun, and when the night is new,
I'll be looking at the moon, but I'll be seeing you.
reach the wishing well.
I'll be seeing you in every lovely summer's day, in everything that's light and gay. I'll always think of you that way. I'll find you in the morning sun, and when the night is new, I'll be looking at the moon. But I'll be seeing you.
I'll be seeing you. I'll be seeing you.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5년 3월 18일 오늘, 소련의 우주비행사인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인류 최초로 우주선 밖으로 나와 우주유영을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레오노프는 이날 보스호트 2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레오노프는 약 5m 길이의 줄로 자신을 우주선에 연결한 채 우주선 밖으로 나와 우주공간에서 유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주공간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레오노프가 유영하는 모습은 TV를 통해 전 세계로 방송됐습니다. 레오노프는 그 후 당시 우주 유영의 소감을 말했습니다.
It was an extraordinary sensation. I had never felt quite like it before.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날 레오노프는 약 20여 분간 우주 공간에 머물면서 인류 최초의 우주 유영을 성공리에 마치게 됩니다. 1913년 3월 18일 오늘,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자신의 자동차 생산 공장에 컨베이어 시스템, 즉 이동식 조립 라인을 도입합니다. 이동식 조립 라인은 직공들이 돌아다니며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렬로 늘어서 있는 직공들 앞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며 부품들이 지나가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1913년 후반에는 자동차 한 대당 조립 시간이 평균 12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약 10시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이로써 포드 자동차의 자동차 생산량은 3배 이상 급증하게 됐고, 이는 자동차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1924년 한 해에만 신차 출고량이 200만 대를 돌파하는 등 자동차의 판매도 급증하게 됩니다. 헨리 포드의 이동식 조립 라인은 이후 제2의 산업혁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